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믿음 좋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즘 자기가 한 자매를 보면 굉장히 질투가 난대요. 아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대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질투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요즘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더랍니다. 권사님, 저 아무래도 이상해요. 교회하고 연애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이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설레인대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모처럼 젊었을 때의 연애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같은 때는 예배드리러 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옷 저 옷 갈아입어 보기도 한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의 은혜에 빠졌구나, 이걸 알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 데이트 자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차 마시면서 데이트하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을 알아야 실천을 하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복음의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 행위와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신앙의 실천편이 시작되는 도입부입니다. 그 도입부에 신앙의 실천을 위한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받아들인 자, 신앙의 내용을 깨달은 자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예배하면은 여러분의 느낌, 생각이 어떠합니까?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교육자 회의를 하다가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예배에 임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이 은혜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인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예배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클 때는 벌써 성도들의 예배드린 이후에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아,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은 표정, 뭔가 그 분위기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포카페이스, 또 오히려 냉랭하기까지 한 거예요. 예배 뒤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덤덤해요. 뭔가 예배의 비밀,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을 모르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계속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만 그 부어주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따분한 종교적인 의무 또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결국은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예배자로서의 모든 가르침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예배 처소지요. 그리고 이들이 그 이후에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복판 가장 중심에 성막이 위치해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한가운데를 쳐다보면은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들의 중심자리입니다. 이 성막 제도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그들의 일상과 신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예배는 바로 우리 삶의 중심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배가 없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에 언제 삶의 위기가 닥쳐옵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예배가 무너지게 될 때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격렬하게 분노를 바라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예배가 형식화되고 변질되어 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어쫓는 진노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격분하는 것이 뭐냐? 변질되어진 예배, 잘못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되어지는 것,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안정된 삶을 위한 네 가지 균형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정되고 평안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가생활, 다시 말하면 놀이라는 거예요. 좀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일만 해서도 안 돼요. 일과 놀이,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냐? 예배랍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삶의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 목회자나 종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신의학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크리스천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비율도 훨씬 더 낮답니다. 예배는 성도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실천편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동력을 공급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축이 깨뜨려지고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인생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알 겁니다. 남편 5명을 갈아치웠던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소외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의 이유가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여인아, 너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네 영혼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것, 그게 네 인생의 문제다. 예배를 회복할 때 네 인생이 회복된다. 예배가 성공할 때 네 인생이 성공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중에서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로직이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로기켄, 이 뜻이 뭐냐?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계산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육체와 상반되는 그저 신비롭고 추상적인 의미의 예배라기보다는 이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맹목적인 예배, 아무 생각 없는 습관적인 예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점점 익숙해집니다. 길들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습관의 법칙, 예배와 관련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대개 앞자리에 앉는 성도는 대개 보면 그 앞자리에 있습니다. 다 선호하는 위치와 자리가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에 집중하기에 좋은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생각해보라. 또 예배 때 보면은 늦게 오시는 분들이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은 비슷한 얼굴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습관화된 거예요. 출발 시간, 대충 도착 시간이 몸에 길들어진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예배 적어도 15분 전부터 찬양 드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15분 아니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성이 다르잖아요. 1층 로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뭐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뭐 정말 특별한 뭐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도 아직은 본당에 조금 비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좁으니까 부대껴 앉으면은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그 능력의 현장, 예배는 철저하게 현장성인 거예요. 우리가 TV로 컴퓨터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그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임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맛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불편하고 비좁더라도 아직 빈자리가 있다면 좀 사모하면서 좀 욕심을 내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 번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야말로 예배에 대한 불감증, 예배에 대한 타성에 적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 자신을 깨우는 게 뭐냐면 타성에 젖으면 끝난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예배 임하려고 노력을 해요. 매주는 아니지만 저 예배를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고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 해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할 때 보니까요 몇 가지 은혜를 끼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헛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요. 눈치채신 분들 있죠. 그리고 막 눈이 좀 따갑고 과로를 할 때 이럴 때 보면 눈이 따가워요. 그래서 막 찡그립니다. 이렇게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방해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오늘 목사님 다섯 번 찡그렸습니다. 아 정말 확인사살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설교를 전달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었다가 연결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니까 잘 안 돼요. 이제 2011년 아닙니까? 뭔가 하나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여기 제 강단에 위에 써놨어요. 지금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해놓고 첫 번째 헛기침하거나 킁킁하지 않기, 두 번째 눈 깜빡하지 않기, 세 번째 그니까 쓰지 않기. 예?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아무런 반성 없이, 아무런 점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또 하나의 예배의 청중으로, 주체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사로 지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반성해 보시라. 이런 점검, 이런 반성, 이런 준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 영적인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예배 핵심이 뭐냐? 다름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답니다. 예배의 몸성, 그럼 몸만 드립니까? 몸을 드리면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마음이 가려면 몸이 가야 돼. 몸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마음으로는 순교도 했고요, 마음으로는 선교사도 몇백 번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십일조도 다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헌금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했느냐 그거죠. 몸이 따라가는 실천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잠들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목사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요. 마음에는 원이지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제물은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짐승은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태워서 바치고, 곡식은 다 으깨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living sacrifice,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로 드려졌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자리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찔림받고 나의 죄성, 나태해진 나의 마음, 나의 부패했던 것들, 나의 잘못된 것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죽는 자리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제물이란 것은 이제는 죽여서 드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서 제물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죄와 욕심에 대해서 죽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설 때에 그때부터 생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제물로. 이 주일날 예배의 끝은 여러분의 생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산제물의 삶으로, 생활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에게는 가사일을 하는 집안이 부엌이 생활예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사무실이 생활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실이 그들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설교를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고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예배의 형식,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예배 드리는 자가 취해야 될 중요한 형식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금 생활을 하는지, 이거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형식인 거예요. 한 번은 주의를 좀 잘 못 지키는 성도님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끔씩 교회에 나오고 더 자주 주의를 받아 어디 가느냐, 골프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좀 주의를 좀 잘 지키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지, 주일마다 그래 골프장 자꾸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랬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계속 골프장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몸은 비록 골프장에 가 있지만 거기서 예배당 생각하는 게 낫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분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으면 주님만 집중하세요. 주일을 지키는 일과 성도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수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견해들, 거의 98%, 99%의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주일 성수와 성도의 헌금 생활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신앙적인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형식이에요. 여기서 마치 교회라는 하나의 제도,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 또는 주리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었고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논쟁도 있었고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는,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형식,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이 두 가지 중심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계속 강조되어지는 형식으로 자리 잡을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배의 중심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형식, 신앙의 틀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 얘들아,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건 기본이야. 그리고 너희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돼. 이것도 기본이야. 이 두 가지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고 견실한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이걸 다 원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형식입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형식이에요.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이 아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 그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말하겠죠.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의 진정성이 없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그런 예배, 그런 헌금, 그런 기도, 그런 봉사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물 드린다고 그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받을지 몰라요. 교회는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합당한 예물,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는 예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에서 피어나는 예배드리는 자의 그 중심의 향내를 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진심, 그 순수한 진정성이 빠진 예배, 하나님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11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새해의 결심, 소원,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핵심을 잡아야죠.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 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20세기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일이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합니까? 2011년 전 여러분이 다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2011년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예배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에게 우리도 잘 몰랐던 잘못된 습관과 생각과 편견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사 교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함을 통하여 2011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